만약 당장 내일 그 지구 반대편 중동에 미군 지상군이 대규모로 투입된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할매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출근길 주유소의 기름값이 막 미친 듯이 치솟는 걸 가장 먼저 보게 되시겠죠?
맞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 나비 효과가 결국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구조조정 서류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동네 청년들의 취업 지원금 예산 삭감으로까지 막 번질 수 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지만 이게 결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위기하고 내 지갑 속의 경제, 그리고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정말 하나의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배움에 목마르고 쏟아지는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중요한 통찰만을 얻고 싶어하는 바로 당신, 오직 당신을 위해 맞춤 제작된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026년 3월 19일자 시사기사 4편, 그리고 여기에 대해 아주 뭐랄까 강경하고 선명한 시각을 띠고 있는 겨울방주의 논평이라는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해부해 볼 겁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꽤 다양하잖아요. 로이터 통신의 미국 이란 전쟁 세 국면 보도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의원의 호르무즈 파병 관련 주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언, 마지막으로 광명 시의 청년 기본사회정책까지 다룹니다.
이렇게 들으면 완전 따로따로 노는 주제들 같단 말이죠. 근데 이번 심층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지구 반대편의 물리적 안보 위기가 어떻게 우리 경제를 막 압박하고 그 압박 속에서 국가는 국민과 청년들을 위해 어떤 사회적 안전망, 즉 복지적 안보를 구축해야 하는가, 이 거대한 흐름을 연결해 보는 거죠.
아, 외부의 위기가 내부의 안전망 문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는 거네요. 오늘 자료들을 관통하는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에게 아주 명확히 고지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중립성에 대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차 검증할 자료 중그 겨울방주의 논평에는 특정 진영의 매우 강한 정치적, 사회적 의견이 담겨 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의 유일한 역할은 이 자료들에 담긴 날것의 관점들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분석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판단은 언제나 듣고 계신 당신의 몫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지정학적 불안의 진원지죠. 중동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잖아요.
네, 미국 이란 전쟁에 벌써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수천 명 단위의 지상군 투입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수천 명이요?
네, 상당히 강경한 초강수죠. 타깃은 세 곳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원유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이란 석유 수출의 심장인 하그섬, 마지막으로 고농축 우라늄 시설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엄청나게 켜졌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 중 하나가 미국은 더 이상 외국의 전쟁에 피를 흘리지 않겠다, 이런 고립주의 공약 아니었나요?
맞아요. 미군 투입 안 하겠다고 엄청 강조했었죠.
근데 지상군 투입은 그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건데 대체 왜 이런 자충수를 두려는 걸까요? 지금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이건 마치 지지율이라는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중동이라는 화라산에 기름을 붓는 격 아닌가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공약과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미국의 상황입니다.
딜레마요? 어떤 부분에서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글로벌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폭등하겠죠.
아, 기름값이 오르면 당장 미국 내 물가가.
그렇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됩니다. 유권자들은 기름값이 오르면 당장 투표장에서 등을 돌린단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명분보다 내 지갑이 털리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경제적 현실이 훨씬 더큰 압박으로 작용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지상군을 보내서라도 바닷길을 뚫어야 한다는 다급함이 있는 거죠.
와, 경제 논리가 결국 군사 행동을 부추기는 거군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겨울방주의 논평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이 논평의 시각은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유엔 안보리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국제법상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 이란이 먼저 미국을 공격한 게 아니니까요?
네, 논평의 시각을 빌리자면 이란이 먼저 미국 본토나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미국의 압박으로 민간인 사망자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지상군 투입에 대한 군사적인 우려도 있지 않나요?
네, 아주 뼈아픈 분석을 덧붙입니다. 미군이 과거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왜 고전했습니까?
압도적인 화력이 있어도 그 현지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전에는 약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지상군이 게릴라전에 말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분 없는 전쟁에 자국 청년들을 밀어넣은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미국 대중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거라는 게 논평의 경고입니다.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긴데요. 그 불길이 남의 집 불교경으로 안 끝난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이 다급해지면 동맹국들한테 영수증을 청구하니까요.
맞아요. 결국 우리한테도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등장합니다. 경향신문 기사랑 안 의원의 SNS를 보면요.
네. 파병 요구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고 했죠?
네. 근데 그냥 찬성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무거운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파병을 지렛대 삼아서 지정학적 바터, 그러니까 물물교환을 하자는 논리예요.
안 의원이 요구하는 대가가 바로 핵 잠수함 도입하고 우라늄 농축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확답이죠.
와,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이 거래 조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청년들을 실질적인 교전 위험 지역으로 보내는 대가로 자주 국방의 오랜 족쇄를 풀겠다는 건데.
엄청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네요.
그렇죠. 핵 잠수함이라는 게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이 막 무한정 잠항할 수 있어서 해군력을 완전히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우리 청년들의 파병을 대가로 그 민감한 핵심 기술을 쉽게 내줄까요?
미국이 쉽게 내어줄 리는 없죠. 하지만 안 의원이 왜 이런 극단적인 베팅을 제안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파병을 거부했을 때의 후폭풍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마냥 파병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경제, 통상 패키지 외교가 발동될 거라는 공포가 깔려 있어요.
아, 안보 무임승차론 제기하면서 막 관세 매기고 그런 거요?
네. 한국산 수출품에 관세를 연동하거나 투자를 철회하라고 압박하겠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쥐고 흔들 거라는 우려가 큰 겁니다.
민주주의적 접근이군요. 생존을 위한 냉혹한 계산기네요.
그런데 이 계산기를 확 엎어버리는 주장이 바로 겨울방지의 논평에서 나옵니다.
아, 헌법과 명분의 관점에서 비판한 내용이죠.
네, 이 자료는 헌법 제5조 1항을 방패로 삼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이죠.
앞서 논평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군대를 보내는 건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관세폭탄을 터뜨리든 우리가 핵잠수함을 얻어내든 그런 실익을 떠나서 국가의 근간인 헌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파병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치냐 실리냐, 아주 고전적이지만 치명적인 딜레마를 제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그 나비 효과의 다음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죠. 만약 우리가 파병을 거부했고 헌법적 가치를 지켰다고 칩시다.
네, 가정을 해보는 거군요.
그런데 미국이 진짜 보복성 무역 압박을 가하고 유가가 요동치면서 우리 경제가 막 휘청거리기 시작해요. 그럼 당장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뭘까요?
자명하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고용 유연성의 확대입니다.
맞아요.
경영이 어려울 때 직원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제도를 풀어달라고 하겠죠. 결국 외부의 물리적 안보 문제가 국내 노동시장의 생존 문제로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논의의 중심이 외부의 물리적 안보에서 국내 사회적 안전망으로 확 이동하게 됩니다. MBC 뉴스가 보도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언을 보면 이걸 정확히 조준하고 있어요.
양측의 딜레마를 짚었죠.
네. 노동자의 해고는 죽음이라는 입장과 사측의 고용 유연성은 양보 못한다는 입장을 모두 이해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마치 서커스의 공중근의 타기랑 완벽히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 공중근의라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는 이직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기업들은 고용 유연성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한테 지금 잡고 있는 근혜에서 손을 놓고 다음 근혜로 뛰어라고 등 떠미는 거잖아요. 근데 바닥을 내려다 보니까 튼튼한 그물망이 안 깔려 있어요. 그럼 누가 웃으면서 손을 놓겠습니까?
떨어지면 끝이니까요. 절대 안 놓으려고 하겠죠.
해고가 곧 죽음이니까 진짜 미친 듯이 지금 그네에 매달려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바닥에 얼마나 두껍고 푹신한 사회 안전망을 꽈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 지점에서 큰 그림을 연결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타협안도 정확히 그 그물망 구축을 지향합니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되 그걸 노동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먼저 확보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안전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용 유연성으로 혜택을 보게 될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합리적 인과관계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 겨울방주의 논평은 이 정책이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이 자료는 정책의 뿌리를 대통령의 삶의 궤적에서 찾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담에서요?
네. 소년공 시절에 프레스 기계에 눌려서 왼팔에 장애를 입었던 뼈아픈 산재 경영.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의에 충격을 받아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시절을 언급합니다.
아, 밑바닥 노동의 현실을 피부로 겪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과거가 훗날 행정결함과 합쳐져서 억강부약, 즉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철학으로 발현되었다는 시각이죠. 해고는 죽음이라는 공포를 몸으로 체감했다는 분석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논평 자료가 요구하는 그 튼튼한 그물망,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가요? 구호로만 끝날 수는 없잖아요.
매우 구체적인 네 가지 층위를 제시합니다. 첫째, 4대 사회보험의 보편적 적용. 둘째, 플랫폼이나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예전엔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이들을 법적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 배달 노동자 같은 분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실직하더라도 삶이 무너지지 않게 최저생계, 의료, 주거 안전망을 재설계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OECD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질적 돌봄 정책을 개선하는 겁니다.
해고가 사형 선고가 아니라 그냥 잠시 쉬어가는 환승역이 되게 구조를 뜯어고치자는 거네요. 좋아요. 기성세대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이 정도라면 시선을 좀 더 미래로 돌려보죠.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미래세대, 즉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글로벌 이코노믹 기사에 소개된 광명시의 청년정책이 아주 좋은 실마리를 줍니다.
네, 광명시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니까 진짜 신선하더라고요. 과거 정책이랑은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던데요?
네, 두 개의 굵은 기둥으로 서 있죠. 하나는 기회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 서비스입니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아, 드디어 국가가 현실을 직시했구나 싶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청년 정책하면 막 면접 정정 빌려주고 자소서 첨삭해주고 이게 다였잖아요.
스펙 쌓기에만 집중했었죠.
근데 광명 씨는 기회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올AI원 같은 4차 산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주거 안정과 정신 건강 지원을 기본 서비스로 딱 깔아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핵심입니다. 겨울방주의 논평 자료는 이 정책을 현대사회의 필연적인 진화로 평가하는데요.
논평자가 본인 경험을 근거로 들었죠?
네. 2024년 참여연대 활동 시절에 고립 운둔 청년 문제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방문 밖을 나서지 못하는 청년들한테 단순히 취업 스펙만 던져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음에 병이 있고 막 당장 내 한몸 누일 방 한 칸이 불안한데 코딩 교육 듣는다고 취업이 되겠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음의 근육인 정신 건강과 삶의 터전인 주거, 이 바닥 공사가 끝나야 그 위에 기술 교육이라는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논평전은 특히 AI 교육을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흥미로웠어요.
네. 시대가 변했다는 걸 짚은 건데요. 이제 AI를 못 다루면 직장을 못 구하는 걸 넘어서 아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글을 읽고 쓰는 문해력이 기본 요건이었다면 지금은 AI 활용 능력이 현대판 문해적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의 AI 교육 지원은 기술 소외를 막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복지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는 게 논평의 날카로운 분석이죠.
와, 진짜 그렇네요. 자, 오늘 우리는 지구 반대편 중동의 사막에서 시작해서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청년센터까지 이어지는 길고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보았습니다.
정말 거대한 연결고리로 확인했네요.
미국의 지산군 투입이라는 도박이 파병과 헌법 위반이라는 안보적 딜레마를 낳고 그게 무역 압박으로 이어지면 결국 국내 노동시장에 칼바람을 몰고 오죠. 우리는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추락하지 않게 촘촘한 안전망을 짜야 하고요. 나아가 청년들을 위해 정신건강과 AI 기술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복지 그물망을 던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거시적인 외교 정책과 가장 미시적인 로컬 복지 정책이 결국 어떻게 국민을 생존하게 할 것인가, 이 하나의 톱니바퀴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의 삶에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거대한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근원적인 질문으로 수렴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 가혹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서로를 보호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며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하는 다소 도발적인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우리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파병이나 국방력 강화 같은 물리적인 안보 방패를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극한의 상황이 온다면요?
재원이 그쪽으로 다 몰린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논의했던 것들, 고립된 청년을 살려낼 정신건강 예산이나 해고된 노동자를 받아줄 그 푹신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할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외적을 막는 강철방패를 두껍게 만드는 것과 국민이 뒷곳을 푹신한 그물망을 두껍게 만드는 것, 국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과연 끝까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당신은 이 둘 중 하나를 뼈아프게 포기해야만 하는 냉혹한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될까요?
국가의 생존과 개인의 생존,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참으로 무겁고 현실적인 과제네요.
맞습니다. 남의 집 불이 내 집 지하실을 태우기 전에 창밖의 포성과 발밑의 그물망을 동시에 점검하는 통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신의 지적 갈증을 채워드리기 위해 준비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함께 호흡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식지 않는 호기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당신만을 위한 날카로운 통찰을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